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군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사셨는지 또 아니면 실패하면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는 주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이들이 거했다면은 적어도 43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아마 5세대, 6세대, 어쩌면 길게는 7세대까지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증조, 우리 고조 할아버지,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우리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 지역의 터줏대감과 같이 그 지역의 문화에 이미 섞였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고, 그 땅에서 하고 있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도 아주 익숙해져 있을 만한 그러한 때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로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기질이 체득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익숙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모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가 믿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분 붙잡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모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속에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끝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할수 있을지 그들은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천국을,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준비를 해 놓으셨는가. 이와 같은 의문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긴가민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는 이 약속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일종의 모험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떡하니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면은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에 접어들지만 무엇인가 불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또 그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약속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뻐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손에 그 증거를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을 손에 쥐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놀랍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반토막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삭막해지고 인성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평, 믿음, 소망, 또 공기 이와 같은 것도 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한다. 그 사람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내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외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서 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있죠. 그 존재가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지금 이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존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분명히 불안해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미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충만하다 어떻게 알 수, 우리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딸려있는 가족들, 아내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자녀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많이 낳았죠. 순풍순풍 잘 낳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적어도 한 3명, 4명. 지금도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자녀를 5명 이상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살기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따지면서 우리는 자녀를 한 명 낳을 거야, 두 명 낳을 거야, 아니면 낳지 않고 우리 즐기면서 살 거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적어도 3명 이상은 낳아야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3명 이상 낳으면은 거기에 천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자녀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두 명보다는 세 명 이상 낳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에 딸린 가족들을 다 합치면은 적어도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그리고 수단 잡족도, 이 이방민족들입니다. 다른 잡족도 함께 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끝이 아닐 정도로 많았고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랬죠. 장관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에 39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굴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어제 저녁에 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양을 먹었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을 보면 첫날은 유월절이고요. 그 이튿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7일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 생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믿음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 무교병은 뭐냐 하면은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급하게 애굽에서 쫓겨나왔죠.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숙을 했는데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빵, 맛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밀가루 맛밖에 나지 않아요. 밀가루 구워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게 되겠죠. 그러나 부풀어 오르는 것 없이 구운 거니까 딱딱한 맛이 없는 빵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뭐 죄악들로 인해서 기쁘고 막 설레고 막 그런 거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말고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지금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주일 되면은 다른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세요. 뭐 조금 다른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일날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근데 불순종하는 자세로 살면은 이상하게도 순종 안 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잖아요. 예배를 한 번 빼먹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왜 하필 교회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손님이 찾아옵니까? 근데 저는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죠. 아니면은 너 집에 혼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리 연락이 왔을 때는 지금 오면 안 돼.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딱 문제가 생깁니다. 하필 찾아오지 않던 손님이 그때 딱 찾아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지. 내가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하, 잘 됐네.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집에 오면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실 거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작정을 해버리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 그리고 그 길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무교병을 먹게 하셨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기질과 노예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이들은 내 군대다 이 말씀이죠. 내 군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등에 짊어지고 나가서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군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군대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 정복하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준비가 된 자들이죠. 다른 것과 더불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뭐 이웃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 형제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게 아닙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집단이죠. 근데 이 죄악을 종용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어둠에 추구한 자들, 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도록 막 그렇게 막 충동시키고 유혹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십자가 군대는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을 할 때요. 그 한 300만 명 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데나 텐트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셨죠. 왜? 군대니까. 군대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대장기가 있고요. 그 깃발 중심으로 텐트를 치는데 텐트의 방향도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한 가운데 있었고요. 그 성막 텐트 그 위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거기에서도 쫙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쫙 퍼졌죠. 그래서 낮에는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빛을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서 쫙 퍼진 그 구름 기둥이 해를 막아주었고요.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밤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줬고, 낮에 그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는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바로 그 여호와의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성막의 한 가운데에 있었고, 텐트는, 텐트를 칠 때는 모두가 다 한 가운데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텐트 문을 열고 딱 일어나면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이 다 보이는 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구름 기둥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때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때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텐트 문을 열고 딱 나올 때 아침에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군대, 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넘어지고 깨어지고 터지고 막 비참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맨날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다치고 맨 그렇게 죄악 가운데만 살다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건설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 뜻은 누가 이루어나갑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으면 군대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야 내가 지난주에 이러한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아라.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셨다고. 이걸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너 약한 존재니까 넘어져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하루하루 지겹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즉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나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자와 더불어 싸우고 이기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